요즘에도 이 사회가 많이 이렇게 뭐 비행기도 이렇게 발전하고 나서부터는 좀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들이 교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이 국제 결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의 이 결혼뿐만 아니라 뭐타 국가, 타 인종과의 결혼들이 좀더 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도 보면 인종이 섞여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출신 그 국가가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도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은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할 때 남자, 여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원칙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사기를 살펴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참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결혼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가다가 사사이지만 그게 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모든 남자는 전쟁 시에 다 죽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살려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전쟁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마치 이 승정품처럼 그 이긴 그 국가의 전쟁 포로로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전쟁 포로로 데려온 여인 중에 자기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하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비록 전쟁 포로지만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규례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죠.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 좀 깁니다만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10절부터 12절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년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도 한번 같이 읽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계셨는데요. 먼저 이 고대 사회의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한 국가에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자나 아이, 어린아이들은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도 수백 년 전에 마치 백인들이 흑인 부리듯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처럼.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 노예라는 것은 가축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그런 동물처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소유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인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은. 심지어 전쟁에 잡혀왔던 포로를 칼로 찔러 죽여도 마치 가축을 죽인 것처럼 법에 전혀 위법되지 않는 참 그러한 사회였는데 오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만일 너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그의 12절 보니까요. 그를 내 집에 데려가서 그녀의 머리를 팍팍 밀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 때 잡혀왔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녀가 한달 동안은 온전하게 그 전쟁 가운데 잃었던 죽어버린 그 부모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것은 사실 이 당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 포로를 지금 다뭐 소나 양처럼 이렇게 대하고 사람 이하의 그런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로 맞이할 사람을 네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한 달 동안 잘 보살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위로해주고 한 달간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오늘 인상적인 것은 12절, 13절 말씀에 그럼 왜 굳이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왜 이 포로 때 잡아왔던 옷을 다 이 벗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이 여자의 이제 위치와 신분이 전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는 뭐 머리 스타일이나 뭐 손톱이나 옷이나 이런 것이 종교적인 이런 형태들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전에 같은 이런 고대사에서는 머리 스타일이 그 사람의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손톱에 어떤 치장하는 거나 옷을 입는 스타일이 그 사람의 어떤 민족성을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새로 입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뭐 우리 사자성어에서도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듯이 밤낮으로 사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여인이 너무 아리따워 보여서 아내로 삼아야지 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랑 별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변했을 때. 그래서 이 내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여자를 내 아내 삼았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역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여인은 전리품으로 여겨지던 세계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아니면 은이나 금을 내가 적군으로부터 뺏은 것처럼 그냥 내 전리품이고 내 소유물, 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시장에 가지고 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포로된 이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하여 내 아내 삼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랑 다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녀를 시장에다 다시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를 자유인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은 내 아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를 시장에서 소나 양처럼 팔지 말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해주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요, 이것이 엄청난 금전적인 사실 손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어제 우리가 새벽 때 소의 가격도 뭐 2,000불에서 5,000불 얘기했는데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입된 이 이방 여인을 잡아온 남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을 그냥 자유롭게 보내주자니 금전적인 손실이 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한 사람의 이 여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돈과 재물의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그의 신분, 성별, 그의 인종, 피부 색깔, 그의 국적, 그의 어떠한 뭐 교육 정도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요, 그가 심지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식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그 자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가지고 돼지를 도살하거나 혹은 소를 도살할 때에 느끼는 그 감정하고 누군가가 사람을 칼로 푹 찔러서 죽였다라는 게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물을 죽인 거랑 똑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가 정말 사랑하여서 그 포로된 여인을 네 아내 삼았는데 어찌 그 여인을 다시 소나 양처럼 돈을 주고 받고 그렇게 팔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그 여인과 다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여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돌아가고 자유롭게 그녀를 내보내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님의 뜻을 지키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좀 돈으로는 좀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을 존중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야겠죠. 자, 15절부터 17절은요 좀 이제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확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이 남자가 되게 미워해요. 근데 한 아내는 이 남자가 되게 사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워하는 이 아내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먼저 장남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차남이죠, 순서상.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기업을 상속하는 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날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더블 블레싱을 줄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지만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두 몫을 줄 거냐?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지만 차남으로 태어난 이 아들에게 두 몫을 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주는 게 맞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비록 너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먼저 태어난 그 순서에 맞게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15절부터 17절, 우리 좀 깁니다만 세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실력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보면 생각나는 인물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두 아내 중에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자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원래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가 마치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똑같은 이 아들이 있어도 마음이 더 가는 지금 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들려주냐면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너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너의 느낌대로 그것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 내가 평생 돌아왔던 그 몫에 두 개를 주는 것이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아요. 비록 차남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들로 태어난 차남에게 장자의 이 몫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의 느낌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앞서서 읽었던 그 포로된 이방 여인과 이혼하는 문제, 그리고 또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똑같은 그 원리가 숨어 있어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개인의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가, 그것을 놓고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서 선택하라는 거죠. 나의 어떤 단순히 사사로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편애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삶의 아주 구체적인 이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들도 지금 삶의 어떤 선택에 놓여있진 않은지, 혹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선택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내 단순한 이익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감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너무나도 구체적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을 우선시하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